오늘 함께 공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드디어 구역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좀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되게 많이 떨립니다. 네. 이번 학기도 또 올 1년도 구역 모임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한 역사가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공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의 말씀이 예레미야 32장 4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리라인데 이 말씀의 관점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서를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구역장 외에 구역 식구들도 혹시 이 자리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보고 계시면 가능한 구역 모임에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신앙의 총론, 원칙에 대해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신앙의 강론을 나누게 됩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나누고 나는 잘 안 되었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잘 살 수 있었지라고 해서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임의 이름이 구역 성경 공부입니다. 구역 모임인데 구역 식구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심어주신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서로 잘 섬기고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은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들을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공간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 교구는 가능한 한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모이면 그 좋겠습니다. 혹시 일정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 교회에서 모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347개 구역이 있습니다. 주일에 그 교회에서 모이려고 하면은 공간이 없습니다. 또 주일에 모이게 되면 빨리빨리 그 장소를 비켜줘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간에 방해를 덜 받는 공간에서 모이시는 것이 나눔을 풍성하게 하는 첩경입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 공부를 나누실 때 자기 말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한주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 잘 모르시겠으면 교구 목사님들께도 여쭤보시고 아니면 저에게라도 물어보셔서 무슨 뜻인지 알고 그 내 말로 설명을 해야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역장의 최소의 헌신이자 최고의 헌신은 구역장 성경 공부에 나오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나오셔야 구역 식구들에게 가셔서 힘있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전달자만이 아니라 내 것으로 소화해서 잘 나누시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일 오전에 구역 교환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댁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예습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구역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예레미야 32장 41절을 암송해 보십시다. 혹시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손 한번 살짝 표시해 보실래요? 아무도 안 모르시나? 네, 한번 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네, 아멘. 네, 한 분만 더 여성 구역장님들 중에서 혹시 해보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저,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셨는데 그것이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복을 주다의 그 원 의미는 좋은 것을 주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을 구하는 경향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한 그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참 실망을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을 가꾸어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꾸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게 좋은 것을 내가 정하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만을 빌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자 하나님에 대한 월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그저 옆에서 힘이 필요하면 돕는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닙니다. 2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올해 표의 관점으로 살펴보십시다. 우리 조금 전에 교독했는데 우리 한 번 더 합독 한번 해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직 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A번 복 있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가 무엇을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속에 있는 악함을 삶의 원리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속에 있는 악함이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탐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이익과 권리를 침해합니다. 그들 속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꾀의 단어의 뜻은 충고, 조언, 상담입니다. 그들의 조언, 충고, 상담은 언제나 세속적이고 물질지향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의 상담을 받고 싶을 때 또 누군가에게 도움의 말을 듣고 싶을 때 내가 누구에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답이 정해집니다. 내가 악인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번 어디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우리 세신자반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그 헬라어로 많이 잘 배우셨지 않습니까? 예, 신약 그 헬라어로 죄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죄인은 하마르톨로스이고 그 히브리 말로 하타인데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관역에서 벗어나도록 인생 방향을 잘못 조준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조준을 잘못하게 되면 인생 전체가 휘어지게 됩니다. 자기는 아무리 반듯하게 간다고 해도 반듯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관역의 조준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 농촌에서 소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소에다가 가래를 달고 이제 그 논이나 밭을 갑니다. 그러면 그 이제 그 고랑과 이랑이 생기게 되는데 그 농부가 만약에 그 기준을 소 꼬리에 두게 되면은 꼬리가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고랑과 이랑이 생기게 됩니다. 반듯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 꼬리는 언제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어렸을 때 그 운동장에서 그 금을 꺼본 일 있습니까? 저 많이 꺼봤는데요. 그 운동장에서 긴 선을 반듯하게 꺼려면은 손에 작대기 하나 들고 저 멀리 움직이지 않는 그 지점에다가 시선을 고정하고 금을 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삐뚤삐뚤한 것 같아도 전체가 반듯하게 됩니다. 제대로 꺼보겠다고 땅을 보고 걷게 되면 오른쪽으로 휘든지 왼쪽으로 휘든지 휘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는 관역을 잘못 조준했기 때문입니다. 멀리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관역으로 삼으면 반듯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땅은 내가 가면서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 길을 조준점으로 삼으면 그 금이 선이 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은 이렇게 도로라는 의미와 함께 그 태도, 방식 등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부러우면 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악인들의 삶이 부러우면 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답은 어디에 앉지 않는다? 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오만하다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터를 잡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모임에 처음으로 갔는데 그 모임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임이 자기의 삶과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재밌겠다고 생각해서 또 그 모임이 자신에게 쾌락을 준다고 해서 그 모임의 회원이 되는 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지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심과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출발은 되지만 결과까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이 악인들 또 죄인들 오만한 자는 모두 심겨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처럼 행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면 반드시 죄에 집니다. 죄에 대한 승리의 제1번은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와 패배는 작게 보이는 습관이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에 통제하지 않으면 내가 통제해야 되는 그것이 나를 통제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비번, 복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갑은 오직 무엇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오직은 집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깨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제율법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또 내게 익숙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내가 그것을 즐거워한다 하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대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씀, 익히 아는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만 어떤 때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네. 그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66권 전체의 말씀을 잘 수용해야 합니다. 나번 무엇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하다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한글 개역 성경에 묵상하다로 표현된 많은 거의 대부분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원 의미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 읊조리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하도 많이 먹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됨을 감추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감출 때보다 드러낼 때에 더 바르게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 역할들을 맡기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쳐다보게 하십니다. 구역장을 하기 전에는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걸리는 게 별로 없었는데 구역장이 되고 나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가 되니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그 다음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명사로 표현하지 않고 동사로 표현합니다. 동사는 곧 행동입니다. 즉 내가 사는 수준이 나의 수준입니다. 나의 신앙의 수준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까지가 내 신앙 수준입니다. 10번, 복 있는 사람은 무엇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갑은 무엇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서 자생한 나무가 아닙니다. 스스로 씨에서 발아해서 생긴 나무가에서 뿌리를 내린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가 심어둔, 심겨진 나무입니다. 심겨진 나무는 심은 존재가 있다는 뜻이고 심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철을 따라는 그것의 때를 따라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기 때가 되면 자기 열매를 맺습니다. 1년 내내 맺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과를 맺으면 사과나무이고 배를 맺으면 배나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엔 사과나무였는데 나중에 배를 맺어서 배나무가 되거나 처음에 배나무였는데 사과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처음부터 사과를 맺은 상태이든 그렇지 못한 상태이든 언제나 사과나무이고 배나무는 평생 배나무입니다. 흔히 판가름은 마지막에 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판가름 마지막에 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난다고 해서 마지막만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판가름이 마지막에 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론을 갈지 이미 과정 속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열매는 나중에 맺지만 맺을지 아니 맺을지는 지금 봐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0번, 악인들은 무엇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예,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악인들이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고 하는 것은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흩날려 다니는 것을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한자리 머물러 서 있는데 저 사람은 여기저기 를 다니면서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것과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동일한 말이 아닙니다. 무슨 광고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광고에 이런 그 광고 카피를 하더라고요. 좋아 보이는 것과 진짜 좋은 것은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실패자인 경우 정말 많습니다. 실패자처럼 보이는데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가끔 그런 장면이 이따금씩 떠오릅니다.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했다고 여기지는 사람이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불 꺼진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지? 생각하는 모습이 이따금씩 떠오릅니다. 왜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 또 좋아 보이는 것이 좋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좋아야 하고 진짜 성공해야 성공한 것입니다. 청년들 그 결혼 주례할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결혼을 잘하고 싶니? 아니면 결혼을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악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답니다. 인정하다의 그 뜻은 알다 또는 보호하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을 읽을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과 용비어천가 2장입니다. 3번 예레미야 17장 7절 8절과 용비어천가 2장을 살펴봅시다. 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예, 시편 1편과 거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다만 시편 1편보다 훨씬 더 그 나무의 모습이 적극적이고 생기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 1편과 예레미야 17장의 두 나무는 모두 자생한, 즉 스스로 싹이 나서 자란 나무가 아니라 심어진 나무입니다. 용비어천가 2장을 제가 요즘 말로 풀어서 제가 써놨습니다. 그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마래 아니 거칠새 내이 잃어 발 아래 가나니. 용비어천가 총 125장인데 그 중에 이 두 번째 장이 아마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만 원짜리 그 앞면에 그 세종대왕님 얼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이 용비어천가 2장이 있습니다. 아마 평소에 만 원짜리 많이 만지셔도 눈여겨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이 용비어천가 2장은 조선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을 한 내용입니다. 예,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 조선의 기초가 튼튼하여서 내후 외환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성하여 영원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입니다. 10번 예레미야 17장 7절 8절과 용비어천과 2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갑은 외적인 은총을 강조하는 것과 용비어천과 2장은 내적인 힘을 강조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어주신 분이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물을 뿌리 끝에서 나무 끝까지 빨아 올려서 열매를 빨아 올리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스스로 심겨진 것입니다.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꽃을 피우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전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나번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은 그 의미가 기독교적입니다. 하지만 용비어천과 2장은 동양 철학적입니다. 기독교는 외적인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나의 구원자는 나의 밖에 계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거하셔서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동양 철학은 내적인 신을 강조합니다.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20년 전쯤에 유명 야구 선수가 공을 뿌리면서 나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라고 광고하는 그 광고 카피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내적인 신을 강조하는 동양 철학입니다. 용비어천가에서 조선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했지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1392년에 시작되었다가 518년이 지난 1910년 한일 강제 병탄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4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어 봅시다. 우리 한번 또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A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가지에게 나무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나무가 없으면 가지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시냇가에 심겨진, 그러니까 시냇가와 나무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진 것 같이 나무에 가지가 심겨진 것입니다. B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그 후에 남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어떤 고난을 겪게 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 꼭 내 안에 있어라 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혹 열매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또 열매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데 10번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참 포도나무와 농부입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심겨진 참 포도나무로 심어주신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게 농부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에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주어야 하고 바람을 막아주어야 하고 해충도 잡아주어야 하고 전지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들어오지 않도록 울타리도 쳐줘야 하고 새들이 포도를 먹지 않도록 위에도 막아주어야 합니다. 5번 예레미야 32장 41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으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심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대책, 거룩한 산 제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심으셔도 잘 심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음과 정성으로 심는다고 하셨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마음과 정성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을 때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만약 어떤 농부가 제게 모내기를 좀 하라고 해서 이렇게 그 어린 벼를 던져주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제가 심으려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꽂아야 되는지 어떤 각도로 꽂아야 되는지 물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거 가지고 아무데나 툭툭툭툭 꽂을 겁니다. 농부는 어떻게 꽂아야 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큰 트럭을 한 대 갖다 주고 이거 운전 좀 해달라고 하면 제가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대형 트럭 운전사는 그냥 쉽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들을 잘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6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읽고 답해 봅시다. 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은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셨는데 우리에게도 마음과 목숨을 다하랍니다. 이 마음과 정성이라는 말과 마음과 목숨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동일한 태도를 갖는 것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즉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결론 A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겨진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해 봅시다. 4번 심겨진 삶을 사는 것은 잘 모르시겠죠? 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이다. 우리가 주일에 이재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회심부터 마지막 때까지가 전부 수동태의 삶입니다. 그 사도행전 9장이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사울이 바뀌는 장면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 사도행전 9장을 흔히 사도 바울의 회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그 체포하러 가면서 회심하고 싶은 마음이 틀 것만큼도 없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장이 아니라 회심된 장입니다. 네. 그의 인생이 산산조각 난 날입니다. 이전에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진 날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더불어 공동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낙향해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도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 계획대로 된 것보다 되게 해주신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데려가시는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번 심겨진 삶을 사는 것은 주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나타난다. 그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동양에서 그 복 있는 복이라고 할 때 흔히 오복 말하지 않습니까? 오복이 뭐죠? 첫째 수 오래 사는 것, 그다음 부 재물이 많은 것, 강령 그 몸이 편하고 마음도 편한 것,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것, 유호덕 덕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고종명, 그냥 제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 그 덕을 행하는 것 빼고는 다 명사입니다. 다. 그런데 유호덕과 고종명 대신에 다른 걸 두 개 넣기도 합니다. 귀,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자손이 중다함, 자손이 많은 것. 다 그 이 복이 다 명사처럼, 주어처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에 복 있는 사람,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은 명사로 표현되지 않고 동사로 표현이 됩니다. 동사로 산 우리의 모습만 남습니다. 물론 동사의 우리의 삶은 주어이신 주님께 대한 순종의 동사인 것입니다. 답은 심겨진 삶을 사는 것은 맺은 열매로 표현된다. 맺은 열매로 표현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반드시 그 결과를 주님께서는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생명의 열매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신 신묘막적한 은혜의 지도,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는 모두 심겨진 삶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모두 주님께서 심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심으려고 했던 것은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산산조각 난 계획으로 새로운 지도를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지도는 주님의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로 심어주신 심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요,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속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생을 걸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주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나무로서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예, 다 암송 구절은 예레미야 32장 41절과 시편 1편 3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은 우리가 스스로 심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여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여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진면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자기의 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나무와 가지가 되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가 때를 따라 맺히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심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로 그려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만남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수동태의 삶, 동사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와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를 그리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